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까지 약간 파울링이 조금 납니다. 마이크 조금만 조절해 주시고요. 7절,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날로 고백하고 또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데일라이 세이빙 타임이 끝나서 지난밤은 푹 주무시고 오셨을 줄로 압니다. 설교 중에 아무도 조시는 분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산수 시간에 이제 산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학생의 한 사람을 지목해서 자 만드가 2 더하기 2는 얼마지? 그랬더니 만드기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집에 갈래요. 아니 왜? 저는 선생님한테 무언가를 배우러 왔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저한테 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일렀습니다. 다 일렀습니다. 다음 산수 시간이 됐어요. 선생님이 자 봐봐 2 더하기 2는 4이다. 그러면 4 더하기 4는 얼마지? 만드가 네가 한번 대답해 볼래? 선생님 이거는 불공평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쉬운 문제는 선생님이 풀고 어려운 문제는 저한테 주시잖아요. 선생님이 무언가를 질문을 할 때에는 뭔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죠. 그 학생을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뜻을 모르면 그것은 못마땅해 보이고 불평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의도와 목적을 귀담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 경계선을 넘어서 그 사랑과 열심과 집념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성도님들의 반응도 있었고 재밌었다 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상당히 즐겁고 기쁜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만남에서 그치면 안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 속에는 진지함과 솔직함도 있고요 적나라함과 신랄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같이 있는 배우자를 항상 떠올리게 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긍정적인 이유입니까? 부정적인 이유입니까? 아, 목사님 그렇습니다. 정말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네요. 이 기쁨과 감격입니까? 아니면 이런 말종 같은 인간을 만나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서 만일 이었더라면이라는 가정을 아예 생각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지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현재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베스트입니다. 예. 예, 오늘 아멘하신 집사님은 집에 가셔서 사랑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힘없이 마지못해서 아멘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있으시네요. 예. 아, 그러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일은 우리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대감 또는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걸 조금 돌려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을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나의 관심과 나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신앙을 다분히 오해하고 참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임할 때는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관심이 무엇인지 목적과 그 초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먼저 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긴 여정길을 오셨기 때문에 그 대낮에 힘들여서 오셨고 지치고 피곤하시도록 그 길을 달려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갈증이 있었고 그래서 물을 좀 달라라는 이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요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이러한 요구를 할 때에는 예수님 안에는 보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품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4장 30절 한번 보시죠. 4장 30절 보시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긴 여행을 와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아주 출출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거든요. 예수님도 상당히 출출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먹을 것을 권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육체적인 갈증과 주림을 위해서 또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물을 건넸는지 또는 예수님을 그 물을 받아서 마시셨는지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는 전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요구는 그냥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그저 여인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서 시작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물을 좀 달라라는 이 요구 속에 이 여인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여인에게 뭔가를 짚고 넘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지적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이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 이렇게 요구하자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이 여인이 가지는 반응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으로부터 이 대답과 반응을 받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요구를 하신 것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고 있습니다. 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물을 좀 달라라고 요구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당시에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는 상당한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배타했고 멀리했고 개돼지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면 마치 돼지와 접촉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상당히 부정하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인에 비하여서 역사적으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종하지 않을 만한 대상을 지금 찾아가셨고 예상하지 못할 만한 요구를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요구의 의도는 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대화를 나눌 만한 대상이 자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신분과 위치와 존재가 어떠한가를 스스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한 가지 집요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을 좀 달라라는 이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한층 더 아주 적나라하고 깊이 있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구를 하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주 집요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하더라도 좀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대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가려져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부분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얼마든지 이 일들에 대하여서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어코 그 여인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대화의 골자입니다. 이 대화의 핵심인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죠. 그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갈 때에는 너 왜 나를 못 알아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여인은 지금 죄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여자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삶의 한 단면을 들춰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이 여인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 같은 거를 보더라도 어떤 증상을 보고 그 질병을 확인하게 되죠. 아, 기침을 합니다. 아주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그것을 잘 살피던 의사가 이야기를 하죠. 아, 당신 이대로 뒀다가는 얼마 못 삽니다. 펄쩍 뛰죠. 아니 무슨 얘기예요? 나는 재작년에도 감기에 걸렸었고 작년에도 감기에 걸렸었고 지금 기침하는 것도 그냥 감기입니다. 내 친구도 감기에 걸렸지만 멀쩡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기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래가 나오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죠. 말할 때 쇳소리가 나오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에 통증이 있죠. 얼굴이 붓기 시작하죠. 당신은 폐암입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십시오. 당신의 폐는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지적하는 것이 그 여인의 삶의 한 단면을 들추어내고 보여줌으로써 이 여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경중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현상적인 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지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크기와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사기치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이야기라면 죄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남겨져 있는 그 죄의 모습이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뿐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이 요구를 통하여서 그의 삶에 그 죄된 결과들을 보이고 그로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죄를 기억하고 지적하고 밝혀내는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29절 한번 보세요. 4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9절에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새로운 안목과 올바른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적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 못난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가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 같이 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죄와 관련이 있죠.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전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올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원으로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은 문제가 없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한 더 이상 의원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병자인지를 아는 자는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여러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요. 상처가 있었고 또 여러 회의와 허무함과 좌절과 낙심과 자존심 상함과 억울함과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보시면서 품어주시면서 얘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이제 내가 왔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인이냐 이 부분부터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고 뭐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지적하고 여러분에게 먼저 확인케 하고자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각하고 직시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이웃에게나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늘 착하고 선하게 행하고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하고 청빈하고 청렴한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시각입니다. 기독교는 이 기독교에 들어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자각하는 그 일들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어떤 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나의 길은 이제 형통으로 이어지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물론 그것도 신앙 안에 우리에게 일면 약속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이제 내가 신자가 됐으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감당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이전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처참한 자리에 지금 와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가, 이것을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깨달아서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이것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적받아야 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깨우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오면 이렇게 말썽도 없고 이렇게 오면 아주 밝은 미소로 이렇게 반겨주면서 품어주면서 이해가 많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 사람들끼리 정말 겸손하게 행하고 교회라는 곳이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할 만한 사람인가? 지난주에 할로윈 데이가 있었습니다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굳이 마스크나 커스텀을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탈을 쓰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미 다 착용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오히려 이 말썽이 끊이질 않아요. 화낼 일들이 많고요. 얼굴 붉힐 일들이 많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착각과 나의 환상 속에 살아왔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됨으로써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 스스로를 볼 때는 참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죠. 아, 이 정도면 수준급이야. 자기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여러분들의 신경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 나 스스로는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부딪혀 보고 그 가운데 상처를 받아보기도 하고 공격을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제서야 자신을 보며 아, 내가 나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가? 이것을 자탄과 절망 속에서 깨달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기도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 대하여서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빨리 도망가는 것. 이게 왜 오늘날에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마치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인식과 풍토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커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은 좀 더 큰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어떻게 숨어 들어갈까? 들어가서 예배만 보고 내빼는 거죠. 이 성도들이 언제나 구경꾼으로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도 그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조언을 해준답시고 뭐라고 해요? 깊이 들어가지 마. 다쳐. 절대로 깊이 들어가지 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는 실패를 맛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나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굳세게 붙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제자반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 나누면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외식하는 기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뭘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외식할 위험성조차 아예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이 꼭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의라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기게 되죠.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기 위하여서,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조심합니다. 그것은 마땅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내 의를 세우고 나의 어떤 자랑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애써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그 해결책을 무엇으로 갖고 있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거죠. 난 저 사람처럼 뭐 교회에서 나대면서 직분 갖고 뭐 설치는 것, 저런 거 안 해. 난 내 의를 세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직분도 안 가지는 것이죠. 이게 잘하는 걸까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를 안 세울 것 같습니까? 거기에도 자기의 의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기 의는 뭐예요? 난 저런 거 안 한다? 이게 그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러고도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 난 저러느니 직분 아예 안 맡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참 괜찮아 보이죠. 괜찮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괜찮은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셔서 정말 올바른 직분자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직분자가 되고 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신경 쓸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복잡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치대고 공격당하고 욕먹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목사를 했게요? 전도사 때 이렇게 그 사역할 때 이렇게 전도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그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담탱이 목사님 욕하죠. 네, 담임 목사님을 담탱이 목사님을. 아니, 왜 목사님은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꼭 저래야 되나?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를 하고 보니까 내가 욕했던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 굳이 아멘을 하실 필요까지야. 제가 심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아예 장대못을 박아버리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 모습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나도 별수 없구나. 예? 나도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정말 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시면 목사하세요. 그러면 신앙이 깊이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고 참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물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물을 좀 다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려져 있었죠. 내 스스로도 포장하고 있었죠. 위장하고 있었죠.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죄된 모든 모습들을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 수치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구경꾼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말 걸기 전에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봐도 이렇게 슬슬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걸만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데도 들을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정말 신앙에 깊이 있는 자리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보며 죄를 깨달으며 내 안에 희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그 그리스도와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라면 가져야 되는 부딪힘이요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나누게 될 복음과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전혀 여러분의 삶과 관련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건네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에 대하여서 올바로 반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